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9월 20일 주일 설교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라는 제목으로 케빈 집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약시. 혹시 여러분은 약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흔히 게으른 눈이라고 알려진 눈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태는 대부분 한쪽 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한쪽 눈, 게으른 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시를 가졌는지 테스트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중 두 손가락을 이렇게 눈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만약 눈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깊이 인식의 결여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을 약시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미삼아 테스트하는 방법이니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다면 검안사에게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깊이 인식의 결핍의 원인은 게으른 눈 쪽에서 뇌에 적절한 시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 다른 쪽 눈에서만 적절한 시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에는 양쪽으로부터의 적절한 시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른 시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깊이를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환을 위한 치료 방법은 주로 환자들의 눈을 훈련시키는 요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좋은 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여 좋은 쪽 시력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시력을 흐리게 만드는 안약을 좋은 눈 쪽에 사용하여 게으른 눈을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면 눈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치료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물을 움직이는 속도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운전이라든지 구기 종목들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칩니다. 혹시 지금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약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신체의 한 구성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른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일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다른 한쪽 눈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약시의 경우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한쪽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쳐 몸에게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하는 기능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각 지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말씀 성품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위험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교만, 자부심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만만한 민족이었고 그들은 자랑스러울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그들의 나라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 오늘날의 중동지역과 유럽의 상당 부분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후에 팍스 로마나 혹은 로마의 평화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평화는 기원전 27세기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치리 때로부터 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시민 로마 시민권은 비시민권자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과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투표권,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로마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들의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법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5장 7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에서 시저 앞에서 항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권과 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로마 시민들이 일상 거래에서 비시민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물질적으로 번창했고 대체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점들로 인해 비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로마 보조군에 입대하여 25년 동안 복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호주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 여러분이 25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만 호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군대에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애국심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 중 그 누구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애국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이었기에 그것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귀중히 여겼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초점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이 권력과 부를 얻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부와 권력을 얻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지식과 직장에서 이룬 업적들이나 자신의 명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한다고 믿고 싶고 보통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몇 년 전 벨기에 루벤 대학의 연구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이나 평균이라고 불리는 그룹에는 그 집단 안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부분이 평균적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쁘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처신을 잘하고 있다고 느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면 이러한 자부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혹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와 똑같이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척도로 우리 자신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대한 여지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우리의 편견을 대입하여 판단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으려다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공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자신을 너무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업신여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부분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을 쓸모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자신을 아주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게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역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능력들의 일부를 가치가 없거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훌륭한 설교 능력으로 성도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신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쓰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놀라운 은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보잘 것이 없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겉보기 무능해 보이는 백성들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벤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는 미성숙함과 자만으로 형제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인사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바닥을 쓸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차를 따라주는 능력? 아니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그가 노예와 포로로 보내던 기간 동안 그가 천하고 보잘것없었을 때 그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이새의 여덟 막내 중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면서 그의 주된 재능이란 양치기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다지 흥미로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서서 양이 먹는 것, 자는 것 등 양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프를 치고 양들을 향해 세레나데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재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 혹은 재능이 쓸모없고 무익하다고 불평한 적이 없었고 그런 재능들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 간에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자신을 너무 낮게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에 바울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냉철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생각과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유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창작했다고 여겨지는 일이나 또는 자신의 수고와 능력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얻은 결과가 아니기에 우리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로 전환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재능, 직업, 부 또는 성과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에 근거하여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5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순종을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달란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 달란트로 바라던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재능이 주인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행사되었다면 그 결과 역시 주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매혹적인 능력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각 지체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원 각 지체들은 다 다르고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는 것이 아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라고 썼습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책임과 직무가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살펴보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특별하고 다르다라는 것과 그것들이 각기 다른 기능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똑같이 생긴 부위들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손들과 같이 좌우가 똑같이 생겼을지라도 그것들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 부위들과 같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함께 모여 기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이루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교제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개별적 존재이지만 여전히 한 몸으로서 다른 지체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다른 성격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서로 다른 지체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각 개인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아래 한 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몸의 건강을 유지, 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각기 다른 책임과 은사를 가진 개인들로서 우리가 속한 이 몸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다리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지만 우리의 몸이 전진하기 위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다른 점들이 너무 많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함께 일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 다른 성격 간의 대립이었을 수도 있고 개인 취향이나 관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한 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와 똑같이 행동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떠한 것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신체의 모습에 반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이와 그 어떠한 것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지낼 수 없었던 사람과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열쇠는 앞전에 배웠던 겸손입니다. 겸손이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소통하며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연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관점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직시합시다. 심지어 우리 신체의 각 기관들도 각기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시각기관을 보면 우리가 깊이를 지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은 두 개의 각기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봅니다. 우리의 뇌는 이 두 시각 정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깊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두 개의 다른 각도에서 본 시각적 정보들 없이는 우리는 깊이를 알 수 없고 그저 1차원적인 평면적으로만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의 다름을 받아들이시고 서로 교통하며 소통하여 우리의 인식을 넓혀 모든 교회의 건강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의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기여하는 책임이자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는 지체들을 매우 빈번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몸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 가만히 몸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약시 게으르는과 같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시각 시스템의 일을 방해하여 결국 온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몸에 달라붙어 몸에서 약간의 영양분을 빨아먹지만 실제로 몸 전체의 영양은 미미한 기생충과는 같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신체의 구성원도 아니고 신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목적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고 몸의 각 지체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구성원들, 지체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을 제거해버린다면 온몸의 기능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몸의 모든 부위들이 조화롭게 일하고 서로 보완하며 우리의 육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몸의 한 부분이 제거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몸에 남겨진 다른 부위들이 그 손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지체들은 매우 중요해서 몸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생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몸의 다른 지체들이 그 부분의 부족함을 보완, 보충할 수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것을 예로 들자면 이렇게 제 머리 위로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카락은 멋내기 말고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름에 햇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낼 때면 저는 꼭 모자를 써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다면 머리카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는 머리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도 다 쓸모가 있고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떠한 지체들도 기생충과 같이 행동하고 그와 같은 영향을 몸에 끼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몸이 아프게 되면 몸의 각 구성원들,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그 기생충처럼 행동하는 자신도 포함하여 같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몸의 일부가 아닌 기생충은 그냥 그 몸을 떠나 다른 몸을 찾아서 거기서 또 영양을 빨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몸의 구성원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 그 몸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체들이 만든 손상된 몸이 계속해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손상을 메꾸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 성실하게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지체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80대 20의 법칙이라 불리는 파레토의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법칙을 인력과 업무 수행에 적용하면 이것은 20%의 사람들이 80%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20%의 사람들이 신체의 80%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해야겠습니까? 어떤 조직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의 사람들이 100%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각자에게 각장 적합한 임무가 맡겨지고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그 조직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조직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성장하고 확장되어 더 많은 이들이 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80% 일을 하고 있는 20%의 구성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면 각 20%의 인원들은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1%의 업무에 비교해서 실제로는 4%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1%에서 4%로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400%의 증가입니다. 일의 양이 4배나 증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20%의 인원은 각 개인이 4명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량의 4배를 담당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곧 지쳐버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과 책임을 애써 무시하며 제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게 하며 낙담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놔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홉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축소판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홉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건강과 선을 위해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과중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이 교회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서 우리 효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실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실행하라.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한 몸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재능 그리고 다른 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의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연습하며 또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거나 낭비한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또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의 후반부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각 은사들을 열교하며 또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은 능력이 예언이라면 예언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은사라면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고 개발하고 싶어하는 다른 재능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연습해서 더 개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은사 연습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열거한 여러 가지 은사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된 예언이라는 은사를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즉 설교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유래하였고 보통 섬김으로 번역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을 은사라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시지만 시간을 내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다음으로 언급된 은사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항상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세포를 보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 또한 이러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 분들이 연로해지셔서 사역에서 은퇴하시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그 몸의 회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호주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갑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횃불을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은사가 있으시다면 가르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재능이 없으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심어놓으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은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좋은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섬기실 수 있을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에서 그 다음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권면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는 이러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성적을 A를 맞아오면 평균이라 말하고 B를 맞아오면 평균 아래라고 얘기하며 C는 저녁을 먹을 자격이 없고 D는 집에 올 자격이 없고 F는 다른 가족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부패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기보다는 격려와 권면의 은사들을 연습하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은사는 바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그다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은사들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구약 성서에서의 법들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관대하게 베풀도록 가르칩니다.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서로 돕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베품의 은사를 하찮게 대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거된 두 가지 은사는 다른 은사나 지도자로서의 재능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목회자를 찾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을 인도해줄 리더들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저 뒤에서 일만 하면 돼. 다른 누군가가 리더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정신을 갖고 기꺼이 나서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 변명으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부지런함이란 뜻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또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간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함의 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아마도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가축체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된 은사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기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입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에게는 각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는 단 한 지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언급한 게으른 눈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고 싶으십니까? 결국 게으른 눈이 가장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상태가 더 악화되어 제 기능을 하기를 원하더라도 때가 이미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재능이 빼앗기기 전에 그것들을 연습하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